7월도 벌써 첫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불금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불금이죠.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더워서 불타게 되는 금요일. 네. 이열치열로 더 화끈하게 보내는 것도 여름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겠네요.
초중고 학생들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기말고사. 대학생들은 이미 여름방학이죠. 네. 방학. 야, 이게 듣기만 해도 되고 싶잖아요. 학생?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방학을 당연한 걸로만 여기고 제대로 즐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영부영 보내기 일쑤였는데 방학이 그렇게 좋은 거라는 걸 그때 알았으면 알차게 좀 잘 보낼 걸 하는 후회도 드네요.
인생이 그래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다면 내 인생이 참 많이 달라졌을 텐데, 시간이 올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는 것.
네, 그렇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새겨지는 단 하나의 문장은 지금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자, 이거 같아요.
네.
지금부터 한 시간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 허영란의 날개 듣고 왔습니다. 선배님은요. 네. 만약에 딱 한 달의 여름방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이야.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막 설레고 그러죠.
저는 아까 그 오프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한테는 방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학.
네. 방학.
학생들한테는 방학을 주지 말고 직장인들한테 방직을 주는 거, 방직. 직장을 쉬는 거, 한 달 동안.
진짜 설렌다.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방생.
방생?
생활을 한 달 쉬는 거야. 안 되나요? 아니, 법으로 정해야지. 왜 학생들만 한 달 방학을 줘?
그러게.
예, 한 5년에 한 번씩은 한 달 방학을 줘야 돼요. 사람들, 우리.
대신 숙제도 주면 어떡해?
아니, 숙제는 주면 안 되죠.
그치, 숙제는 평생 밀려서 지금 이뻐지는 것도 평생 숙제인데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저한테 만약에 한 달의 방학이 주어진다면 저는 네. 고마운 분들을 좀 만나 뵙고 싶어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은사님들.
네.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많이 고맙잖아요. 또 옛날 친구들, 오랫동안 못 만났던 이런 친구들.
네.
또 옛날 여자친구들.
옛날 여자친구들.
잘 나가다 또 왜 일어나?
지금 그분이 듣겠어요, 지금.
아니, 고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만나준 거는 고마운데 그래도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누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몰라?
안 듣고 계세요?
언니한테 잃을 거야.
제가 이 방송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네요.
네. 진영 씨는?
저는 여름방학 주어진다면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친한 뭐 40대 언니들을 다시 이렇게 만났는데 언니들이 이렇게 손목에도 아데르라고 나오시고.
손목이 왜?
이제 아기를 늦게 낳다 보니까 애를 안아주다가.
안아주다가.
이렇게 요즘 언니 손목, 발목, 언니는 왜 이렇게 모가지가 약해, 손목아지, 발목아지 막 이랬더니 정말 손목, 발목, 연골이 다 약해서 무릎도 아프고 이런다. 그러면서 그 언니가 해준 말이 있어요.
뭐예요?
정말 튼튼할 때, 젊을 때 많이 여행 다녀오라고. 예, 네, 지금은 유럽 배낭여행 이런 거 꿈도 못 꾼다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만약에 한 달 여름방학이 주어진다면 한번 떠나보고 싶어요.
좋죠.
가야 돼. 네,
그럼요.
네.
떠나야 됩니다. 아, 정말 우리에게도 방학이 주어지겠죠.
네. 네.
사실 맘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돈이 많을 때는 시간이 없고.
맞아.
시간이 많을 때는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시간이 있을 때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시간이 많아서 고민하는 분들, 나는 왜 취직이 안 될까? 아, 나는 왜 일이 잘 안 될까 하는 분들, 사실 뭐 국내라도 좋아요. 훌쩍 한번 떠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분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EBS 특급 성우, 특급 성우야 이민규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학하면 뭐 하고 싶어요? 방학이 주어진다면.
저는 휴가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저희 가족이랑 여행. 같이. 저는 그리고 사진 찍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오, 진짜?
네.
가지가지 하는구나. 우리 민규 씨.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저 남해를 또 많이 못 가봤어요. 남해 쪽을.
남해.
네네. 어. 그래가지고 남해도 좀 돌아보고 밑에
그런 그래요.
지방도 돌아다니고 싶어요.
맞아. 여행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힐링에는.
좋습니다. 오늘도 특급 성우의 특급 목소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을 하더라도 고전일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일기 홈페이지에 자주 놀러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일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일기 페이지 있습니다. EBS 고전일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하고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일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퀴즈도 주셔야죠.
네, 오늘은 퀴즈 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세조가 이 사람으로부터 왕위를 탈취하자 이 사람의 복권 운동을 펼치다가 목숨을 잃은 여섯 사람을 사육신이라고 하죠.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초야에 묻혀 살았던 여섯 사람을 생육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다면 사육신과 생육신은 누구의 보기를 위해 애썼을까요?
역사 공부하는 것 같아요.
어렵네요. 1번 단종, 2번 세종.
네.
힌트 주십시오.
글쎄, 이 힌트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 그렇네요.
네, 이 중에 더 나이 어린 사람을 찍으시면 돼요.
아, 느낌 알겠다. 예.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 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저희가 살짝 역사 공부도 하는 그런 네. 기분으로 고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고전은 조선 전기 우원 소설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작품은 역시 목유록 꿈 이야기인데요. 원생 목유록, 원생의 꿈여행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네, 이 작품은 조선 전기에 창작된 목유록으로서 특별한 위치를 갖는다고 그래요. 조선조 지식인 사회의 명분을 무참히 짓밟았던 단종의 폐위와 죽음.
네.
또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역모죄로 사형에 처해졌던 사육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육신. 왜냐하면 그 세조가 집권한 이후에요. 이 네. 단종의 복권이 이루어진 게 저 멀리 그 중종 때거든요.
네네.
그때까지는 단종에 대한 얘기를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국가적으로 이건 어떤 기피사항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은 단종과 사육신 사건을 애둘러서 암시해요. 그러니까 뭐 저 단종을 초나라 때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그 황제의 비유를 한다든지
네.
또 사육신의 그 특징을 열거라는 거죠. 근데 뭐 그 굳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유흥부 이런 사람들이 그 유흥부는 무인이었는데
네네.
나 오늘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정말 서생들하고는 일을 잘 못하겠네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살짝 넣어주죠. 그래서 이런 단종의 폐위와 죽음에 대한 것에 어떤 풍자로서 써놓은 그런 소설, 그런 우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작품의 저자는 어때요?
이 작품이 말이죠.
네.
서로 다른 그 책이 한 30여 종이 된다고 그래요. 이 작품, 똑같은 작품이.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이걸 지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예. 다만 가장 많은 필사본에서 임제가 저자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제로 추측을 하고 1578년 전후에 지어지지 않았나. 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말이죠.
네.
그 황진이의 무덤에서 시를 지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네, 황진이의
황진이?
무덤. 황진이가 기생으로 죽었는데
네.
그 황진이 이 평안 감사인가 함흥 부사로 발령을 받아서 갈 때 황진이 무덤을 지나면서 내가 황진이 이 여걸에 기생이지만 여걸의 무덤을 그냥 지날 수는 없지 하고 시조를 쫙 읊었잖아요. 그 교과서에도 나와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네. 청초 우거진 골에 자난다 누웠난다 뭐 이런 시조 있어요.
그런 시조예요?
하여간 임제입니다. 임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내용이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작품 속 주인공은 원자허라는 선배예요. 원자허.
원자허.
네, 특히 역사의 모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비분강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죠. 작품의 주제의식을 더욱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원자허의 꿈입니다. 꿈의 내용은 단종과 사육신 그리고 안내자 남효원을 이 원자호가 만나서 함께 시를 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깨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원소설이라고 하면 앞에서 읽었던 다른 작품들처럼 사물이나 동물, 식물을 의인화해야 하는 건데 이 작품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우원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원자호라는 주인공 자체가 뜻이 뭐냐면 원래부터 가짜로 설정된 남성이라는 의미예요.
아, 가짜로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뭐 얘기를 지니고 있지만 이건 역시 꿈속의 일에 불과하거든요. 허무맹랑한 일. 더구나 가상의 인물의 꿈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건 있을 법한 현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온전히 풍자를 해서 이런 어정쩡한 얘기를 꾸며낸 것은 아니고요. 사육신 사건이라는 역사적인 딜레마를 이 16세기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역사를 드러내는 어떤 풍자 우원, 풍자 소설로 생각을 해야 이 작품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죠.
얘기 들을수록 굉장히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바로 함께 읽어봅니다.
원자원은 강기한 선비다. 세상에 원자원라는 자가 있었으니 강기한 선비였다. 기계가 씩씩하고 도량이 크되 시대를 타고나지 못해 나음과 같은 억울함을 자주 품었고 원혼과 같은 가난함을 견디기 어려웠다. 아침에 나가 밥 깔고 밤에 돌아와 옛사람의 책을 읽되 벽을 뚫어 빛을 끌어들이거나 반딧불이를 주머니에 잡아넣는 등 각가지 방법을 모두 썼다. 역사책을 보다가 나라가 망하고 운수가 바뀌어 세력이 없어지는 곳에 이르러서는 미상불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며 마치 자신이 그때에 처하여 나라의 패망을 보면서도 부지할 힘이 없어 애태우는 양했다. 중추 한가위 저녁에 달빛을 쫓아 책을 펼쳐보는데 밤이 무르익자 피로해져 걸상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몸이 갑자기 가벼이 들려 아득히 오르니 시원한 기분이 마치 바람을 몰고 올라가는 양하고 표현한 느낌이 마치 깃이 돋아 신선이 된 듯하였다. 어느 강기슭에 이르렀더니 긴 물결이 굽이쳐 이어지고 첩첩산이 나타났다. 때는 한밤중이어서 사방이 적막한데 달빛이 대낮 같고 물결이 비단처럼 빛나며 바람이 갈리풀 울리고 이슬이 단풍숲에서 굴러 떨어졌다. 차량이 눈을 들어보니 마치 천만 가지 늦거움과 답답함이 불평스러운 기운으로 맺혀 풀 수 없을 듯하였다.
한스러운 강물결 오열하며 흐르지 못하고 갈대꽃 단풍잎은 차갑게 비비며 스삭거린다. 분명코 장사의 강 언덕이로구나. 달빛도 흰데 영령들은 어디서 논이는가.
꿈나라에서 왕과 여섯 신하를 만나다. 배회하며 기웃기웃하는 짐이었다. 얼마 있다니 갈대꽃 덤불 깊은 곳에서 어떤 호남아가 번뜩 뛰쳐나왔다. 복공과 유생복 차림에 표정이 맑고 눈썹이 준수하였다. 늠름하기가 수양산 백이숙제 같았다. 그가 앞으로 와서 읍했다.
자원은 어찌 그리 더디 오시는가? 우리 왕께서 받들어 마중하게 하셨다네.
산의 정령이나 나무도깨비인가? 그러나 그 모습이 빼어나고 행동거지에 기품이 넘치는구나. 뛰어난 이로다.
이내 뒤따라 걷게 되었다. 백여 걸음쯤 가자 우뚝 솟은 정자가 강 앞에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난간에 기대앉아 있는데 옷차림이 왕 같았고 또 다섯 사람이 옆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모두 벼슬아치의 복장을 했으며 각기 등급이 있었다. 그 다섯 사람은 모두 세상에 드문 혹을 둘러서 모습이 당당하고 기백이 양양하였다. 가슴 속에는 말머리를 부여잡고 쓴소리를 하거나 바다에 뛰어들어 죽을 만한 의리를 담고 있고 뱃속에는 하늘을 떠받치고 해를 떠받들 충성을 품고 있었다. 진실로 이른바 육척의 어린 구주를 부탁하고 백리의 제후국을 맡길 만한 자들이었다. 자허가 다다른 것을 보고는 다섯 사람이 모두 나와 맞이하며 예를 갖추었다. 자허는 마주 예를 행하지 않고 이들을 지나쳐 곧장 앞으로 걸어가 왕을 아련하였다. 그러고는 도로 걸어나와 물러서서는 말석에 꿇어앉아 모두 좌정하기를 기다렸다. 복권을 쓴 자가 자허의 오른쪽에 앉고 그 위로는 다섯 사람이 차례로 앉았다.
이상하기 짝이 없구나.
왕이 말했다.
일찍부터 난초 향기와 같은 명성을 들어온 터라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았소. 좋은 밤에 만났으니 상대를 의아해하지는 마시구려.
자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비켜서서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네, 낭독에 이어서 이안의 물고기 자리 듣고 왔습니다. 여기서 복권과 유생복 차림의 남자, 수양산의 백이숙제 같았던 그 남자가 생육신의 남효연을 상징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 생육신의 한 사람이 원자허를 안내하는데 네. 따라가 보니까 왕과 여섯 신하가 있는 자리였어요. 그 여섯 신하는 바로 사육신이죠. 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렇게 여섯 신하입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생육신의 이름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사육신이 절개로 생명을 바쳤다면은 네네. 생육신은 살아 있으면서 귀머거리나 소경인 채 또는 방성 통곡하거나 두문분출하면서 단종을 추모했던 사람입니다. 네. 즉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원 이렇게 여섯 사람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사육신과 생육신이 생기게 된 단종 폐위 사건 이것도 또 궁금해. 궁금한 게 너무 해프죠. 이것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이 단종 폐위 사건 사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네. 세종대왕의 아드님이 문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종의 동생이면서 세종의 또 다른 아들 이 바로 수양대군이에요.
아, 수양대군.
네, 수양대군. 네네. 근데 문종이 병약해. 그래서 왕이 된 지 한 3년 만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이어받아야 되는데, 네. 그 아들이 바로 단종이란 말이에요.
아, 단종이.
근데 수양대군은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아, 가만 보니까, 단종이 어리고 약하니까 신하들한테 너무 권력이 많이 넘어간단 말이죠. 신권이 강화되니까 네네. 그에 대한 반발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것이 1453년에 일어난 계유정란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2년 후인 1455년에 수양대군은 단종을 상왕으로 앉히고 자신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때 성삼문 박팽년을 비롯한 이 집현전 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왕이 찬탈이고 정통성도 없고 도덕성이 심한 문제가 있다고 여겼어요. 실제로 문제가 됐던 건 이 수양대군이 세조가 된 다음에 네. 수양대군을 세조로 앉힌 그 공신들 있죠. 공을 많이 세운 뭐 한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특혜를 줍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주 심할 정도로 특혜를 주는데 그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그 법을 어겨도 처벌을 안 하는 정도까지 이르러요.
오.
너무 심각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네. 이제 성삼문을 비롯한 이 사육신이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죠. 단종 복위 계획. 그래서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등이 사실 그 언제 거사를 치를까 했는데
네.
때마침 명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잔치를 벌여야 됐고 거기에 그 왕의 호위 총책 그날 그때 이제 벼룬검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겠죠.
아.
경호실장으로 유흥부가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흥부가 이때 세조를 살해하자 제거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네네.
이 한명회가 머리를 쓰죠. 날이 덥고 창경궁이 너무 좁으니까 벼룬검을 대동하지 말자. 그래서 세조가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산 날짜가 연기가 돼요.
네.
이때 김질이라는 이 거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사람이 자기 장인 정찬손에게 거사 계획을 알리고 정찬창손은 다시 세조에게 이 사실을 고하면서 단종 복위에 가담했던 사람, 복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붙잡혀 죽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것이 바로 사육신 사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단종은 영월로 유배가 되고, 그 이후에 금성대군이 또 한 번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켰는데 네. 실패해서 반역죄로 처형당하고요. 1457년 10월 21일 의금부도사 왕방현이 사약을 들고 이제 찾아갑니다. 단종을. 근데 그 영월에 오기 전에 단종은 자살을 하면서 모든 사건은 끝이 나는 거죠.
아, 참. 그럼 왕과 여섯 신하들과 한 자리에 앉게 된 원자허. 돌아가며 시를 짓는 시연이 열립니다. 낭독 함께 들어보실게요.
고금 흥망을 논하고 시연을 가진 후에 꿈에서 깨다. 자리를 잡고 앉은 후에 서로 고금의 흥망을 논하였는데 다들 열심히여서 누구도 지루해하지 않았다. 복근 쓴 자는 한숨을 쉬면서 탄식했다.
요순 탕무는 망고의 죄인입니다. 후세의 여우처럼 알랑거려 선의를 차지하는 자가 그의 근거를 대고 신하로서 임금을 정벌하는 자가 그로부터 명분을 삼습니다. 천년의 도도한 세월이 흘렀건만 누구도 그 폐해를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내 임금은 역적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왕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임금의 거룩함이 있으면서 내 임금과 같은 시대에 처하였다면 가하거니와 내 임금의 거룩함이 없고 내 임금의 때도 아니라면 불가한 것이다. 내 임금에 무슨 죄가 있겠는가? 내 임금을 빙자하여 명분을 삼는 자들이 역적일 뿐이다.
복권 쓴 자가 손을 올려 절하고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하였다.
마음속에 불평이 있어 그 말이 지나치게 분격하는 줄 저 스스로도 몰랐나이다.
그만두시오. 아름다운 손님이 자리에 계시니 한가로이 다른 일을 논하지는 마시지요. 달 희고 바람 맑은데 이 같은 좋은 밤을 어찌 그냥 넘기겠는가?
왕은 곧 비단 두루마기를 벗어주고 강문에서 술을 받아오게 하였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왕이 잔을 잡고 흐느끼 울며 여섯 사람을 돌아보았다.
경렬은 각자 자기 뜻을 말하여 말 못할 억울함을 풀어보지 않겠는가?
왕께서 노래를 지어 부르시면 신들이 거기에 화답하겠나이다.
왕이 비감한 표정으로 옷깃을 매만지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강물결 흐느끼는 소리여 끝이 없도다. 내 한수롬 길고 길어 그와 같구나. 살아서는 천승의 임금, 죽어서는 외로운 넋. 새 임금은 가짜 임금, 제왕은 거짓 높임. 옛나라 백성들 모조리 항적에게 옮겨주었네. 예늘곱 신하 함께하니 넋을 그나마 기대겠더니 오늘 밤이 무슨 밤이뇨? 강 누각에 같이 올랐노라. 달빛에 빛난 물결 내 마음 시름겹게 하느니 한 곡조 슬픈 노래여 천지 이득하도다.
노래가 끝나자 다섯 사람이 각기 절구 한 수씩을 지어 차례차례 읊어나갔다. 복권 쓴 자는 양손을 솜에 놓고 단정히 앉아 있었다. 스스로 절이로서 일생을 마친 사람이었다. 당시의 모의에는 참여하지 않는 듯했지만 안타까운 중의의 마음에 격분이 되어 곧이어 머리를 극적이며 길게 읊조렸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산하는 옛날과 다른데 새로 지은 정자에서 초나라 죄수처럼 슬퍼하네. 흥망에 놀란 마음 간장이 찢어지고 충직과 간사에 격분하여 눈물 떨어지네. 윤리의 맑은 기풍인 양 원량처럼 늙어가고 수양산 치운 달인 양 백이처럼 줄였도다. 후세에 전할 만한 야사 한편 지어내니 선악을 가르치는 천년의 스승 되었어라.
읍기를 마치고 자호에게 부탁하니 자호는 원래 강기한 사람이라 눈물을 문지르며 슬프게 읊조렸다.
지난 일을 누구에게 물어볼까? 황량한 산에 흙무덤 뿐이로세. 정의세의 죽음처럼 원한이 깊고 두견세의 시름에 혼이 끊어지리라. 고국을 어느 때나 돌아가려나. 오늘 강투에서 논 읽고 있을 뿐이니 슬프고 쓸쓸하게 불러보는 몇 가락 노래여. 달은 지고 갈대꽃 피는 쓸쓸한 가을이구나.
읊기를 마치자 좌중의 모든 이가 처연하게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수범 같은 한 선비가 들어왔다. 키가 남들보다 월등히 크고 기상이 유달리 용맹하며 얼굴은 대추빛처럼 검붉고 눈은 별과 같이 빛났다. 문산의 의일이 중자의 맑음으로 위풍이 넘쳐 보는 이로 하여금 졸로 존경심이 일게 하였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 왕을 아련하고 다섯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다.
마, 썩은 유생들과는 큰일을 함께 이루지 못하겠구나.
이어서 칼을 뽑아들고 일어나 춤을 추면서 비분 강개하여 노래를 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큰 종소리와 같았다.
바람 소슬하니 나뭇잎 지고 물결은 차다. 칼 어루만져 긴 휘파람 불제 북두성 빗겼도다. 살아서는 충효 온전하고 죽어서는 굳센 혼백 되었도다. 그 도량 어떠한가 둥그런 명월이로다. 함께 창업을 도모할 수 없는 썩은 유생들 누구라 다탈이야.
노래가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달이 어두컴컴해지고 시름겨운 구름이 끼더니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몰아쳤다. 모두가 홀연히 흩어졌다. 자어도 놀라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도연아의 호전몽 듣고 왔습니다. 여섯 신하가 돌아가면서 시를 지어 낭송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왕과 자허, 복권을 쓴 남자의 시만 낭독을 했습니다.
여섯 신하의 시는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슬프고 한스러운 내용이에요.
네.
대표를 한 작품만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군주 의탁할 만한 제목 아님이 한스러우니 나라 빼앗기고 임금 욕보이고 이 몸까지 버렸구나. 지금와 천지를 둘러보니 참괴할 뿐이로다. 당년의 질에 스스로 도모치 못했음을 후회하노라. 아마도 이 시는 박팽년의 시인 것 같아요.
네.
남효원이 나중에 쓴 육신전이라는 그 책이 보면요. 을해년에 세조가 선양을 받을 때 박팽년은 왕조의 일을 끝내 구제하지 못할 줄 알고 경회로 못에 빠져 죽으려고 했다. 성산문이 굳이 말리면서 이르기를 후일을 도모하자 해서 박팽년이 그 말을 따랐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는 박팽년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남은 다섯 신하들도 모두 슬프게 흐느끼며 시를 낭송했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신나는 중학생들의 외침입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조선 전기 우원 소설 중에서 원생 몽유록, 원생의 꿈여행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조선의 세조가 이 사람으로부터 왕위를 탈취하자 이 사람의 복권 운동을 펼치다가 목숨을 잃은 여섯 사람이 사육신이죠.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초야에 묻혀 살았던 여섯 사람을 생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육신과 생육신은 누구의 보기를 위해 애썼을까요? 1번 단종, 2번 세종.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한바탕 네. 꿈에서 깨어난 원자헌은 해월거사에게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해월거사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해월거사가 꿈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며 시를 짓다. 자회벗 해월거사가 듣고는 통곡하여 말했다.
뭐라, 옛날부터 임금이 흐리멍덩하고 신하가 살이 어두우면 내 나라가 전복되는 지경에 이른 일이 많았네.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왕노릇하는 자는 필시 현명한 임금으로 여겨지고 그 여섯 사람도 모두 청의로운 신하임이 분명하네. 청의로운 신하들이 현명한 임금을 보필하였는데 어찌 이래 참혹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허라, 세력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시훈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그렇다면 불가불 세력과 시훈의 원인을 돌려야 하고 또한 하늘에도 돌리지 않을 수 없네. 하늘의 원인을 돌린다면 복순 화엄은 하늘의 도가 아니었던가? 물론 하늘의 원인을 돌릴 수 없다면 캄캄하고 막연하여 이 이치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우주는 아득하여 다만 지사의 한을 보탤 뿐이로세. 망고의 슬픈 뜻을 지니고 높은 하늘을 한 마리 새가 지나가느나 동작대도 쓸쓸한 안개에 쓰러지고 장화대도 가을 풀속에 묻혔도다. 요소 임금은 멀기만 하고 분분히 탕왕 무왕만 많았던 세월 달이 밝아 상강 드넓은데 시름겹게 죽지가를 듣노라. 세상에 제 몸을 부기롭게 하려는 한자가 고금에 어찌하니 있겠는가마는 대개 시운과 세력에 구애되고 또한 범할 수 없는 명분과 의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크게 두려워했던 것이네. 만약 명분과 의리의 중함을 헤아리지 않고 스스로 시운과 세력만을 차지해서 오로지 깨와 힘으로 이기고자 했다면 참란되이 훔치지 않은 자가 드물었을 것이네. 명분과 의리는 망고의 떳떳한 표준이요 시운과 세력은 한때 임시적 행위일 뿐 임시를 행하여면서 표준을 폐한다면 난신과 역적이 발자취를 이어 일어날 것이니 어찌 더욱 두렵지 않겠는가?
좋다.
이에 기록하였다.
네, 낭독에 이어서 김도양의 벽어동 심은 뜻은 듣고 왔습니다. 해월거사는 누구의... 누구예요? 이게 실존 인물인가요?
아, 해월거사도 가공의 인물입니다. 자허도 가공의 인물이면서도 생육신의 한 사람인 원호의 자와 똑같은 이름을 쓰거든요.
네.
원호의 자도 자허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월거사 역시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죠. 자허는 남효원을 복권 쓴 자보다도 더 국외인의 위치에 있는 이방인의 위치에 있는 가공의 존재이므로 그 친구 해월거사도 매월당을 묘하게 연상시키면서도 좀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해월거사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명분과 의리는 망고의 떳떳한 표준이요. 시운과 세력은 한때의 임시적 행위일 뿐 임시를 행하면서 표준을 폐한다면 난신과 역적이 발자취를 이어 일어날 것이니 어찌 더욱 두렵지 않겠는가. 뭔가 네. 깊이 있는 얘기 같은데 살짝 단어가 많이 어려워서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선배님 좀 알아듣기 쉽게 현대어로 좀 풀이를 해 주십시오. 이게 풀어서 얘기를 해야 돼.
맞아요. 네. 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요즘 의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의리, 암에 의리 카노 이러잖아요.
의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리가 뭐야? 오를 의자.
네.
왜 도리 리자 아니에요?
네.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게 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표준이지. 시운이나 세력. 그러니까 어떤 뭐 운수라든지 어떤 힘, 권력 이거는 한때일 뿐이라는 거야, 한때.
아, 예?
권불 10년세라고 하잖아요. 권력이 10년이 못 갑니다. 우리나라는 오. 5년밖에 못 가요.
네.
그러니까 권력을 너무 믿지 말고 의리를 믿어라.
의리.
김보성 씨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옳은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네.
예? 당을 믿지 말고 너무 한 사람만 믿지 말고 너무 정치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예.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역사적으로 더 깊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라는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거봐, 이렇게 풀으니까 얼마나 알아듣기가 쉬워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조선전기 우원소설 읽어봤습니다. 아, 서재 야회록, 안빙 몽유록, 원생 몽유록, 독서 감상 어땠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어려운 소설인 것 같았어요. 솔직히 네. 쉽게 제가 보고 책만으로 보고 나서 제가 다 100% 이해하기는 힘든데.
그렇죠.
근데 이 새 작품을 하면서 쉽게 더 알아들 네. 수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두 작품도 많이 궁금하네요.
그래요? 꼭 네. 읽어봐요. 읽고 네. 후기 올려.
금송지랑 신명사도명과 청군전인가? 라고 네. 있대요.
어, 그래요?
네.
읽었나 봐, 진짜.
아니요.
짱짱.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7월 4일 금요일. 제목, 옳은 것이 좋은 것. 원생이 꾼 이번 꿈은 슬픈 꿈이었다. 사육신과 생육신, 충절과 의리로 뭉친 신하들의 슬픈 시연회에 다녀온 이야기였으니 그러고 보면 지금이든 조선시대든 출세하기 위해 줄 잘 서려고 너도 나도 난리였던 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그 속에서도 자신들의 충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던 사육신과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아내야 했던 생육신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기회주의자들에게 큰 기감이 된다. 눈 한번 딱 감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새로운 임금에게 충신이 되어서 조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도 있었는데 그 쉬운 눈 한번 감기를 온몸으로 거부했던 거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서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을 자세가 돼 있나? 아, 솔직히 목숨 내놓는 건 좀 무섭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굳이 목숨까지 내놓을 필요가 뭐 있나? 좋은 게 좋은 건지 라는 핑계를 우리는 늘 무기삼아 살아간다. 정의, 명분, 가치 이런 어려운 개념들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아는 단순한 원칙은 이렇다.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 적어도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나 자신에 대한 의리는 지켜야 한다는 거. 그건 안다. 우리!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베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치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트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디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문학동네에서 2주의 고전 조선전기 우원소설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블랙 메리 포핀스와 절규를 그린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의 한국 최초 회고전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사육신과 생육신이 보기를 위해 애썼던 사람은 단종이죠, 단종.
단종. 선물 받으실 분은 게시판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분들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이상은의 어기어 디어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원시원하면서 으슬한 추리소설로 무더위를 이겨볼까 합니다. 셜록홈즈 단편선 함께해봅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